유다서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의 애찬의 암초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요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요 자기의 수치에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에만 머무는 진리가 아니라 내 속 심령에 머물러서 내가 그 진리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놀라운 진리의 빛이 되어서 우리 어둠을 비치게 하시고 우린 그 빛에 사로잡혀서 생명된 그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 집 옆에 가면은 그 작두장군이라는 간판이 있습니다. 보신 분은 뭐 봐셨겠지만은 무당 아니면 점쟁이 집일 거라고 하는데 이처럼 그 뭐 점쟁이 집 무당 집은 특징이 있습니다. 뭐 보면은 다 대나무를 뭐 걸어놓던가 또는 뭐 불교와 비슷한 그런 등을 걸어놓기도 하죠. 또 그들 그 집안을 봐도 온통 뭐 빨갛고 푸른 그런 색으로 도배된 그런 그림들이 걸려 있거나 아니면은 또 부처 같은 또 이상한 형상 같은 그런 동상을 갖다 모셔놓고 또 거기에 뭐 제사를 드리는 그런 것들도 많이들 합니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뭔가 신비스러움을 이제 갖게 한다거나 또 찾아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어떤 그림들 그런 분위기를 통해서 뭔가 공포감을 갖게 하고 또 주눅이 들게 하는 그런 효과도 있다는 것이죠. 구들하거나 점을 치는 것도 무슨 뭐 대나무 작대기 같은 거나 뭐 쌀알맹이 또 엽전 그런 걸 가지고 점을 치고 하지 않습니까? 또 구슬할 때도 뭐 칼을 들고 춤을 추면서 북을 치고 뭐 그렇게 구슬하고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뭐 신이나 맨발로 또 작두에 올라가지고 뭐 춤을 추는 것도 볼 수가 있는데 근데 그런 것들이 결국 공통점이 뭔가 하면은 자신들을 신비스럽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뭔가를 보여주려고 한다는 겁니다. 자기의 능력 또한 자기의 어떤 신비스러운 그런 어떤 기능들 나는 이 정도의 사람이다 이런 걸 나타내기 위해서 이제 항상 뭔가를 보여주려는 그런 시도를 항상 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사실 맨발로 뭐 작두 위에 춤을 춘다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뭐 차력살도 보면은 그보다 더한 것도 하는 걸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이제 그걸 보면서 쉽게 이제 그들의 그를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에 속아 넘어가 버리는 것을 또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뭔가 눈에 보이는 게 없으면은 이 점쟁이가 점쟁이 같이 안 보이고 또 무당도 신통력이 없게 그렇게 보이기 쉽거든요. 여기에 비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지 아니한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이렇게 밝혀놓고 계시는데 이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신뢰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 이것이 인간의 속성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한 것을 자기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으로 그렇게 던져 놓으시고 그 보이지 않는 것 보지 못하는 것을 보게 하기 위해서 보는 대로 살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다 그 얘기가 무슨 뜻이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을 바라지 아니하고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뺏기지도 아니하고 또 보이지 않는다 해가지고 의심하지도 아니한다 이걸 뜻하는 것이 믿음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소망 나에게 힘은 보이는 것이 아니고 당신들이 보이지 못하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힘이고 나의 소망이다 이러한 말을 하게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 가운데 있다 이러한 의미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 무당들이 부적이라는 것을 만들어가지고 돈 받고 파는 것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 부적이라고 하는 걸 신뢰하기도 하는데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부적을 보면 빨간색으로 뭐 이상하게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제 딱 붙여놓는데 이제 그게 심리적으로 안정이 되기도 하고 또 그게 신뢰가 되고
거기에 있으면 뭔가 귀신이 나에게 오지 않을 것 같은 또 그러한 그 착각에 빠지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내 눈에 보이는 그것이 실제 자기를 지켜줄 효험이 있을 것으로 그렇게 여긴다 그 말입니다. 이처럼 눈에 보이는 것을 신뢰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걸 의지하게 하고 눈에 보이는 것 그 안에 어떤 기능이 있고 어떤 신비스러운 힘이 있을 것 같은 그렇게 속이는 이것이 바로 귀신의 짓거리다 하는 것. 그걸 염두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건 우리에게 보이는 걸 끌고 오지를 않습니다. 보이는 걸 적응하지도 않습니다. 믿음이 필요하냐? 보이지 아니한 것을 소망해야 되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신뢰해야 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하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 보이지 아니한 것을 우리의 눈을 어떻게 볼 수가 있으며 그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주셔가지고 육신의 눈이 아닌 우리의 마음의 눈 그 보이지 아니한 하늘의 걸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우리에게 열려주시더라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이라 그런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 이 세상 귀신의 짓거리와 다른 것은 믿음 보이지 않은 것을 우리에게 신뢰하게 하고 보게 하는 것이고 세상의 귀신의 짓거리는 보이는 것 그걸 저어하면서 그걸 믿어라 이걸 신뢰해라 이게 너희의 힘이다 이렇게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의 이길이다 그걸 우리가 염두에 두시면서 그렇게 우리가 구분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간에 눈에 보이는 것을 내세운다면 그것은 몽땅 다 거짓된 것입니다. 진리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즉 눈에 보이는 것은 그게 무엇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의지할 대상은 결코 아니란 얘기입니다. 십계명 2개에 보면은 너를 위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했는데 거기에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이 아무 뭘 만들지 말라겠습니까? 아무 형상이라도 만들지 말라겠습니다. 형상. 형상이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것이거든요. 결국 우상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곧 형상과 연결된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상이라 할 수 있는 형상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부처가 우상이다, 당군이 우상이다 이렇게 따로 어떤 형상이 구분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걸 증거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소망해야 될 그것이 팽개쳐버리고 보이는 그걸 제공하면서 그걸 신뢰할 것을 제공해버리는 것 이것이 곧 우상이 되어버린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우상이라고 하는 건 눈에 보이는 것 그걸 의지한다면 그것이 곧 우상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신자로 하여금 보이는 걸 의지하게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증거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의지하는 그걸 소망하는 그런 자로 살게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래서 거짓된 것이 뭐냐? 거짓된 것은 눈에 보이는 그것이 마치 나를 구원하고 나에게 복을 주고 나에게 힘이 될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건 몽땅 다 거짓된 것일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지난 시간에 가인, 발람, 고라의 길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가인과 고라와 발람의 길의 공통점은 그들이 몽땅 다 멸망으로 끝나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또 다른 공통점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들 모두가 다 보이는 길을 쫓은 사람들이다. 여기에 공통점이 놓여 있는 것입니다. 가인은 뭘 쫓았느냐? 제사를 드렸다고 하는 자기 행위를 준 사람입니다. 제사를 드렸다는 자기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는 그것을 분노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사라고 하는 눈에 보이는 자기 행위에 초점을 둔 것이에요. 사실 하나님 문제를 삼는 것은 제사라고 하는 행위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가인이 제사를 받지 않은 게 아니었지 않습니까? 눈에 보이는 행위가 문제가 아니라 그 재물이 담겨있는 재물로 드러나는 가인의 그 마음의 문제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인한 문제였는데 가인의 관심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눈에 보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게 가인이 보이는 길을 쫓은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발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발람 역시도 재물이라고 하는 보이는 것으로 인해 멸망의 길을 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께서는 발람에게 어떻게 하라 발락의 말에 대해 어떻게 하라고 이미 말씀을 했습니다. 근데 발람은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보다는 눈에 보이고 손에 쥐어지는 재물에도 마음이 끌려가 버리더라 그런 얘기죠. 그래 계속 묻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보이는 것에 쏠려있다는 얘기죠. 고라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고라는 지도자라고 하는 그 지위에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고라라고 한 이 사람은 지도자라는 걸 권력의 상징으로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이었습니다. 지도자의 자리에 앉으면은 많은 사람을 다스리고 지시하고 그들 위에 우뚝 설 수 있다고 하는 그러한 것에 매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모세에게 반기를 드는 것입니다. 이 고라가 몰랐던 것은 지도자라고 하는 그 자리가 사람들 위에 우뚝 세워진 그런 자리가 아니고 그저 하나님에 의해서 세워진 역할이라는 것을 이 고라가 몰랐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도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특별한 혜택을 받는 그런 자리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단지 이스라엘을 인도하는 그런 역할로 내세운 것이지 그렇다 해가지고 모세를 특별하게 어떤 다른 대우를 한 것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 더 나은 복을 얻게 하는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건 지금도 다를 바가 없거든요.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 합해가지고 뭐라고 합니까? 신자, 그리스도 이렇게 말합니다. 천국에 누가 갑니까? 신자가 가는 나라가 천국이라 하지 않습니까? 목사, 장로, 권사, 집사하고 가는 나라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 말이 뭐냐면은 목사든 뭐든 그건 다만 하나님이 세운 역할일 뿐이더라 그 얘기예요. 역할이다. 또 봉사의 자리다. 그 말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그런 걸 지위라 이렇게 여기더라 그 말입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보이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신뢰해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고 보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고 살아가는 것에 불과할 뿐이란 얘기예요.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믿음이 없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진리라고 하는 건 신자를 눈에 보이는 세계가 아니라 보이지 아니한 세계로 인도합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그럼 그게 진리라면은 비진리 어떻게 했습니까? 비진리는 사람들로 하여금 눈에 보이는 걸 바라보게 하고 보이는 걸 신뢰하게 만들어버립니다. 그게 비진리입니다. 왜 그러는가?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는 그런 눈이 없는 것입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보지를 못하기 때문에 결국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그 본성이 튀어나온 것들을 진리로 위장을 해가지고 이게 진리인 것처럼 선전을 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 말, 그런 가르침한 사람을 가리켜서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이렇게 성경 읽고 있다는 얘기. 본문도 계속해서 이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이 본문은 이 거짓 교사들을 은유적으로 표현해 가지고 이제 말하고 있거든요. 다시 본문을 보면은 저희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으니 너희 애찬의 암초여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여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여 죽고 또 죽어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여 자기의 수치의 거품을 뿜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여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뭐 하여튼 이상하게 표현을 이제 해놨습니다. 이들이 교직교사라 그 말입니다. 여섯 가지를 표현됐는데 애찬의 암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다,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다, 뭐 열매는 가을나무다, 바다의 거친 물결, 유리하는 별, 이렇게 여섯 가지로 표현을 해놓은 것입니다. 그 표현을 보면은 애찬의 암초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애찬은 성만찬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암초는 바닷속에 숨어있는 바위지 않습니까? 숨어있다가 지나가는 배들, 거기에 걸리면 배를 이제 침몰되게 하는, 그게 암초거든요. 결국 이제 거짓 교사라고 하는 자들은 이 성만찬의 의미를 무너뜨려버리는 암초와 같은 그러한 그 존재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만찬의 의미가 뭡니까? 단지 교회에서 성찬 시간은 그게 아니에요. 성만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은혜 안에서 다 같은 형제요 지체라는 게 성만찬이란 말입니다. 은혜 아니다 이 말은 은혜 안에서는 누구도 구별도 비교도 없는 공간이다, 없는 세계다, 그걸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가 동일한 신분으로 만났다 그 말입니다. 그 신분이 뭐냐면은 죄인이다. 예수님 피가 아니면 구원될 수 없는 그러한 신분으로 그런 존재로 만나는 것이 바로 예수 안이란 얘기란 말이죠. 그러니 그 안에는 똑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구분이라고 하는 게 비교라고 하는 게 있을 수가 없는 세계란 말입니다. 그게 예수 안이란 세계란 말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자꾸 이 보이는 걸 동원하기 때문에 그 보이는 걸 동원해가지고 사람을 구별해버리는 갈라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다란 말입니다. 뭐 성경을 읽고 많이 읽고 적긴 이것 가지고도 사람의 어떤 믿음을 구별해버리는 그런 습성이 있는 것이고 헌금을 많이 하고 적긴 이걸 그 사람을 구분하더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게 암초란 얘기입니다. 어떤 암초냐? 한 몸된 관계. 예수님의 은혜로 살아 한 몸된 관계를 깨뜨려버리는 암초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애찬의 암초라 그런 얘기예요. 그래 교회라고 하는 게 그게 무엇이든지 간에 그게 기도하는 것이다 흥금하는 것 예비 나오는 것 무엇이든지 간에 보이는 것에 관심을 두고 보이는 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을 저 사람은 낫고 이 사람 못하고 구분하게 된다면 그것은 교회 스스로 암초를 두는 것밖에 안 된다는 얘기예요. 결국에 성만찬의 애찬의 암초 그게 불과할 뿐이라 그 말입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눈에 보이는 것을 내세우면서 그게 기준돼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비교하는 구분하는 이것은 배격해야 될 절대 용납해서는 안 될 진리의 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라 이렇게 또 설명을 하죠. 참된 목자는 모든 관심을 양에게만 둔다. 그건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참된 목자는 자기 목숨을 버려서라도 양을 지키는 그러한 목자입니다. 그런데 거짓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 몸을 위해서 양을 이용하는 것. 그게 거짓 목자들한 얘기죠. 그럼 누가 참된 목자냐? 뭐 복음만 잘 전한 목자냐? 천만의 말씀입니다.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으로 성경이 말하고 있을 뿐이라 그 말입니다. 목사가 아무리 진리 위에 있다 할지라도 결국 목사도 자기 몸을 위해 살아간 사람밖에 안 된단 말입니다. 목사도 어떤 교인을 위해 십자가 지고 죽은 그러한 자가 없더란 말이죠. 그래 참된 목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다만 진리를 아는 목사라면은 목사도 믿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할 거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예수 앞에 서 있는 목사가 할 말이죠. 목사도 믿을 게 못 된다는 사실 그랬습니다. 목사도 믿을 게 못 되고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그분만을 우리가 바라보고 믿어야 될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결국에 교인들로 하여금 자기 자신을 바라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얘기죠. 관심을 예수님이 아니고 딴 데로 흘러가게 해버리는 그게 거짓 교사일 수밖에 없더라는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이라 뭐 아주 시적인 표현 같은데 이 비슷한 구절이 잠언서 20원 14절에 있거든요. 선물한다고 거짓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뭐 이러한 말이 잠언서에 있는데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귀합니다. 비가 귀하기 때문에 이 구름을 간절히 기다리죠. 구름이 지나갈 때에 마음이 어떻게 해서 행여 비가 올려나 그렇게 기다리는 그런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야 뭐 비가 자주 오니까 구름 지나가든 말든지 간에 뭐 신경 안 쓰겠지만은 팔레스타인 척박한 그 땅은 달라요. 그런데 기다리는 무리를 주지 않냐는 무리 없어 그냥 지나가 버리는 그런 구름이라면은 뭔가 구름을 바라보면서 물을 얻을 같은 소망을 잔뜩 갖게 하면서도 은하는 물은 주지 아니한 쓸데없는 구름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게 거짓 교사란 얘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보이는 것을 소망으로 내세우는 거짓 교사의 말은 결국에 헛된 소망만 가지게 해버려 결국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허망한 약속에 불과한 쓸데없는 짓거림을 한다 그 말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항상 관심을 보이는 것을 두고 말한다 했지 않습니까? 열심히 봉사하고 흥금 복을 받습니다. 이런 말을 내뱉곤 하지만은 결국 그런 것들이 바람에 흘러가는 무르는 구름 같더라 그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우리의 행위는 복을 담고 있지를 않아요. 우리 행위는 그 어떤 것이랄지라도 복을 담고 있지를 않습니다. 복을 담은 행위는 십자가진 예수님 행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행하신 그 일을 바라보고 신뢰하는 그것만이 복에 거하는 유일한 길인데 길이란 말이죠. 근데 거짓 교사들은 오직 예수님과 연결된 복의 그 길을 예수님 말고 인간의 행함에다가 연결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지만 결국에 자기 행함 가지고 원하는 걸 아무것도 얻을 수 없는 그런 쓸데없는 길을 가는 그러한 것으로 끝날 뿐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자기 행함을 선한 것으로 바라보도록 가르치면서 이렇게 선한 걸 하면 복을 받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바람에 흘러가는 물 없는 구름과 같다. 헛된 소망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얘기.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렇게 말하는데 가을나무의 가치는 열매가 맺어지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는 것이라면은 뭐 아무런 쓸모없는 나무겠죠. 왜 열매가 없느냐? 거기에는 뿌리까지 뽑혀 죽은 나무로 그렇게 이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죽은 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건 당연하지 않습니까? 나무에게 생명은 뿌리가 땅에 박혀 있는 것입니다. 뿌리가 뽑혔다는 얘기는 생명에서 끊어졌다, 죽었다 이걸 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생명은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때문에 누구든 예수님 위에 세워지지 아니한다면은 그건 뿌리가 뽑혀있는 것이고 결국 죽은 것이라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이 아닌 보이는 것, 인간의 자꾸 눈에 보이는 행함을 바라보게 함으로 이미 뿌리가 뽑힌, 생명이 뽑힌 그런 상태로 이끌어가 버린단 말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열매가 없는 건 당연한 얘기죠. 물론 그들도 나름대로 열매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오긴 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말한 열매라고 하는 것은 생명 대신 예수님에 의해 맺어진 것이 아니고 사람의 어떤 노력과 수고로 스스로 맺은 열매, 거짓된 가짜 열매에 불과할 뿐이란 얘기예요. 즉 예수님이 원한 열매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건 열매가 없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예수님에 의해 맺어진 열매가 뭐겠습니까? 십자가진 주님으로 맺어진 것은 자기의 죄를 아는 것일 것이고 회개하는 것일 것이고 예수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무능한 자기를 발견할 것이고 사망의 처한 나를 살리신 하나님 사랑의 긍휼이 너무나 크다는 걸 알게 되는 바로 이러한 것들이 예수님 때문에 맺어지는 열매가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된 나 그럼 내가 주님 때문에 맺은 열매가 아니겠냐는 얘기예요. 그 열매가 그 열매로 인해서 결국 그가 예수 안에 있다. 그걸 알게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거짓 교사에게는 그러한 열매가 보이지를 않는다는 얘기죠. 왜? 눈에 보이는 것에 마음이 가 있기 때문이란. 다음에 또 바다의 거친 물결 이런 말이 나오는데 예사야서 57장 20절에 보면은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솟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바다에 거친 물게 나오는 것은 더럽고 진흙, 더러운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는 얘기예요. 더 진흙과 더러운 것만 솟아내는 그게 곧 바다에 거친 물결, 거짓 교사란 말이죠. 거짓 교사에게 나오는 것은 더러운 쓰레기밖에 없다. 아무리 그럴듯한 말이라 할지라도 생명이 없는 죽은 말에 불과할 뿐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 이렇게 말하는 결국 심판으로 돌아가는 것이 그들의 운명이란 얘기예요. 이게 거짓 교사들의 그럼 담고 있는 모습이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것을 여러분께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에 보이게 역사하시는 분도 아니란 얘기입니다. 물론 신자는 자기의 삶에서 일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능케 하는 게 믿음이란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신 일, 다시 말해서 어떤 기적과 신비스러운 그런 일로 역사, 그런 일로 나오시지 아니, 일하시지 아니한 그런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은 인간을 향한 뜻이 눈에 보이는 것들의 형통에 두지 않고 계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이란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게 너희의 형통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초점은 눈에 안 보이는 인간의 영혼 자체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영혼의 여러분 심령 새롭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일의 초점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가득 채우시고 또는 하나님의 그 성품에 참여시키기를 원하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스도 안의 인간으로서 참 인간답게 예수님을 한 참 사람답게 살게 하시는 것, 그게 하나님의 일이란 말입니다. 여기에 반해서 사단은 거짓의 아비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으로 눈에 보이는 것만이 세상의 실체이냐, 그게 전부이냐 속이려고 든단 말이죠. 그게 사단입니다. 인간이 추구해야 될 어떤 영원한 가치와 목표는 오히려 눈에 보이지 아니한 것이 있음 불구하고 당장 눈앞에 현실이 삶의 전부인 것처럼 착하게 만들어버리는 것, 그게 사탄의 일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성의 자랑, 여기에만 목을 매달고 살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병이 나고 환란이 있고 어려움이 있으면 불안과 염 휩싸이게 해서 내가 지푸라기 잡아야 되겠다는 이러한 심정으로 나게 만들어버립니다. 내가 어떻게 해서 이 공행이 벗어나야 되겠다는 이런 생각밖에 들지 않기 때문에 결국 나중과는 전병에도 좋고 굿도 좋고 부조도 좋다 이렇게 돼버리단 얘기예요. 그래 실제 뭐 어떤 그 교회 다닌 사람을 통계를 내보니까 교회 다니면서 전쟁기 집 가보고 부적도 써본 사람들이 뭐 부지기수라고 합니다. 사단이 하는 어떤 일도 선과 거룩에선 거리가 멉니다. 점쟁이나 무당을 찾아가는 그런 사람이 단 한 번에 점쟁 앞에 가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비결이 뭐요? 당신이 어떤 그 믿는 신의 뜻대로 살 수 있는 길이 뭐요? 이런 걸 묻겠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저 내 사업 잘 되는 비결이 뭡니까? 올해 내가 잘 살 수 있는 길이 뭡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반면에 믿음이란 건 뭡니까? 신자가 병이 나든 사업이 부도가 나든 끼니를 굶든 목사가 뭐 병에 끌려 죽든 말든 새벽에 나오다 강도에 뭐 몽둥이 맞든 말든 하나님은 완전하시다. 내가 어떤 고를 당하든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손상이 되지 아니한다. 그런 확신 가운데 머무는 것이 바로 믿음이란 말입니다. 내가 잘 돼야 죽게 영광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보이는 것을 의지하는 것밖에 안 되더란 얘기입니다. 내가 실패해도 하나님의 영광은 전혀 손상이 안 됩니다. 그게 믿음이죠. 그러니까 믿음 가운데 사람은 내가 어려워도 실패해도 힘들어도 흔들림 없이 그저 변함없이 주를 믿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믿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신자를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도 그런 일로 인해서 세상에 그런 일로 인해서 전혀 하자가 없다는 걸 믿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과 전혀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사랑, 공유를 그것만 바라보고 거기만 마음이 움직이며 살아가는 겁니다. 그게 신자예요.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고 또한 예수님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것이 더 복되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리고 보는 것을 신뢰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보이는 것을 신뢰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권능을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 그게 바로 성경 말입니다. 기도할 때 눈을 감죠. 왜 눈을 감은지 아십니까? 우스개 말로 굳이 말해보자면은
눈에 보이는 것에 생각을 빼앗기지 말고 오직 영이신 하나님과 영으로 표지하라. 그래서 눈 감아라 그 말입니다. 보이는 걸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다. 눈 딱 감아버린다는 얘기죠. 이 땅에 먹고 마시는 것만 가지고 절대 인간의 삶과 존재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단 한 명의 예외가 없이 언제나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서게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의 기준은 오직 하나입니다.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들을 위해 살았냐 아니면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선하신 긍휼과 자비하심 그걸 소원하면서 오직 거기에 마음을 움직이며 살았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묻고 볼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보이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에 있다. 이걸 잊지 마시고 자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우리의 마음을 끌어가는 그런 사단에게 속지도 마시고 끌려가지도 마시고 온전히 믿음 가운데에서 보이지 아니하는 것 그야말로 하늘에 있는 것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잘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긍휼과 자비하심 오직 거기에만 마음을 두고 거기에만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는 세상 속에 저희를 남겨놓으시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소망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니 우리 힘으로는 그 말씀에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희를 위해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고 보이지 아니한 것을 소망하고 살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우리가 믿음 가운데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가 하는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시옵시고 오직 우리를 보이는 것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의 그러한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지 아니하며 오직 진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있음을 우리가 알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긍휼과 자비하심에 내 마음이 움직이면서 날마다 하늘의 끝만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